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중국 기업과 개인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또 미 의회에서도 북한 관련 조치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장소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성주 골프장으로 최근 확정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시행됐죠. 이에 따라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북한 인권기록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현철 기자, 백성원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한반도 주요 뉴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겨냥해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요.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발언을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We are in discussions with our partners, including the EU, about tightening the application of sanctions and pressure, including and particularly to deny North Korea.
자, 지난 27일 미 상원 외교위에서 동아태 소위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국무부 당국자들을 통해서 주목할 만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백성훈 기자, 특히 지난 한 주 동안 무엇보다도 대북 정부의 압박 의지가 크게 강조됐던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의 각 부처가 이렇게 총동원돼서 북한을 겨냥한 조치를 내놓고 실제로 뭐 이렇게 하겠다. 그것도 아주 고위 관리들이 대거 등장해서 말이죠.
예.
과연 그런 전례가 있었나 싶을 그런 수위였는데요. 물론 뭐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는 수십 년 동안 비판도 있었고 뭐 압박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뭐 회의도 하고 그랬고요.
예.
근데 적어도 지금 그 미국의 이걸 뭐 수사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의 또 행동도 있고요.
네.
행동도 따르고 있긴 하지만 그런 그 대북 압박 의지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보지 못했던 그런 그 수위까지 왔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미국 정부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압박 조치도 있는가 하면 실질적인 그런 압박 조치도 이번에 있었습니다. 재무부에서 먼저 그런 신호를 보냈는데 북한과 수상한 거래를 한 중국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재무부가 지목한 기업은 북한 핵 개발을 지원해온 의혹을 받아온 중국 기업인 단둥 홍샹 실업 발전입니다.
예.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금융기관, 즉 조선 광선은행을 대행하면서 북한의 무기 확산을 지원한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제재 대상은 이 회사와 함께 마샤옹 회장, 또 저우젠수, 홍진화, 러찬시 등 중국인 4명입니다.
예.
재무부는 이들 기업과 개인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 광선은행을 대신해서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 주체를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제재 대상에 오른 겁니다.
네.
이번 제재에 따라서 단둥 홍샹 실업발전 또 중국인 4명 이렇게 미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모두 동결이 됐고요.
예.
또 이들이 연루된 거래에 미국인들이 관여하는 것도 금지가 됐습니다.
예.
재무부는 이번 조치로 북한의 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주요 불법 네트워크가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북한의 확산망을 압박하고 미국의 금융체계가 유린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점도 함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기업이죠. 홍샹그룹 그리고 또 이 그룹의 관계자 4명이 이제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했다 이런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첩보, 뭐 추측도 많았었는데
네.
지금 뭐 미국 재무부 그리고 법무부 발표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앞서 이 기자께서 그 조선 광선은행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미국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이 북한 은행에 이 은행을 위해서 이제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쉽게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회사가 중국 회사가 조선광선은행에 이 달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네. 자금 세탁 창구를 맡았다. 아. 간단히 얘기해서 이겁니다.
예, 네. 그렇군요. 미국 제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북 제재 수위를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 또 물론 이제 당장 이 건과 관련돼서 중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안보리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그 제재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중국의 최대 우방인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는데 얼마나 동의할지 이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예.
과거의 예를 보면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네.
또 대북 제재가 채택된 이후에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몇 개월 만에 다시 북한과 정상적으로 경제 교역을 하는 이런 그 행태를 반복해 왔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고
예.
중국이 대북 제재 허점이다. 또 대북 제재 구멍이다. 이런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진행이 됐고요. 또 이번 사건이 터진 건데요.
예.
일단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또 새 대북 제재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추가 대북 제재 또 압박에 동참할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무조건 그 국제사회 대북 제재 여론을 거스르기는 힘들지만 또 그렇다고 북한이 무너지면서 탈북자 대량 유입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원치 않는 중국으로서는 앞으로도 그런 그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예.
그런 그 북한 문제를 관리 조정하는 그런 전략을 계속 써나가지 않을까
예.
따라서 추가로 그 대북 압박을 하는 그런 그 제재를 안보리에서 취하는데도
예.
상당한 진통이 따를 거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예.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 소극성 때문에 중국이 과연 그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원유 공급까지 막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론 지금 굉장히 회의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다만
예.
이제 기존 그 대량 살상무기 품목과 관련한 그 안보리 제재 정도 대량 살상무기의 품목 들이
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네.
그 부분들에 대한 제재까지는 동의하지 않겠나 그런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물론 이번 조사 결과 그 조선광선은행 외에 또 홍시안과 거래했던 자국 기업들 혹은 뭐 북한 측 기업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기업들까지 추가로 제재를 하거나 조사하는 수준까지 물론 나간다면 뭐 대북 제재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겠지만
네.
사실 뭐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렇군요.
네, 지금, 그런 면에서 예. 본다면 앞으로 그 안보리 대북 제재를 추가 그 대북 제재를 취하는 상황에서 그 4차 핵실험 그 대북 결의 때 빠졌던 그 민생 부분
네.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 이걸 지켜보는 게 가장 큰 그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예.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리에서도 지금 5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을 또 어떻게 추가적인 제재안을 마련할 것인지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좀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미국 정부 차원에서 계속적인 이제 대북 압박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예.
이 국무부도 관련돼서 많은 언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평소에 참 구체적인 얘기를 잘 안 해서
예.
기자들을 아주 애먹이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그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이번에 말문을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상당히 저희도 좀 놀라기도 했는데 물론 그 기자들한테 직접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28일 미 하원 청문회 자리에 나와서 의원들한테 보고한 내용들입니다. 골자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북한을 국제금융체계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국제금융체계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예.
SWIFT라고 부르는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세계 금융결제망을 뜻한다라는 것까지 그 러셀 차관보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미국 정부가 해외 주재에 있는 미국 공관을 통해서 각국에게 북한과의 외교 관계, 경제적 관계 변화를 줄 것을 요구했다. 이런 언급도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러셀 차관보가 이야기한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청문회를 보면 그 구두 증언이 있고요.
예.
또 이와 별도로 그 증언 당사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아, 이 얘기는 그 러셀 차관보가 청문회 서면으로 제출한 그 자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예. 아, 전 세계에 있는 미국 공관의 주재국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외교와 경제 관계를 격화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공식 지시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아, 러셀 차관보는 그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억지, 압박, 외교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는데요.
예.
아, 이 가운데 그 외교 부분을 거론한 겁니다.
예.
아, 러셀 차관보에 따르면 아, 9월 25일 현재 아, 75개의 나라가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요. 또 몇몇 국가는 북한 관리들과의 예정된 회담과 방문을 취소하거나 격화시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아,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기본적으로 북한에 어떤 식으로든 타격을 주고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예. 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앞서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이렇게 했다라는 건 이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만 국무부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 혹은 관련국과 논의 중이다 이렇게 미리 좀 공개한 것 백성원 기자 굉장히 그 국무부 출입하고 계신데 대북 압박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그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니얼 프리드 미 국무부 제재 담당 조정관이 방금 말씀하신 그 러셀 차관보가 참석했던 청문회 같이 나와서 얘기를 한 부분들인데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앞서 예. 그 제재 대상으로 소개해드렸던 홍시양 외에 앞으로도 중국 기업을 추가 조사하겠다라고 시사를 했고요. 국가나 기업을 제재하는데 뭐 제한 사항이나 혹은 행정부 차원의 한계는 없고 우리는 단지 증거만 보고 움직일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결국은 중국 기업을 더 수사할 수 있다. 중국을 좀 압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그렇게 달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그 제재는 사실상 중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참여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중국 정부는 이런 점에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홍시양 그룹에 직접 제재를 가하자 중국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도 단적인 예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기업이나 개인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면 엄중 처벌할 것이다 이렇게 중국 정부는 밝히면서도 또 미국의 독자 제재는 반대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국가라도 자국법에 따라서 중국 기업이나 개인의 확대에서 관할하는 것은 반대를 한다. 이게 그 중국 외교부 입장인데요.
네.
중국의 관변학자들도 역시 중국 정부의 같은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매체 보도된 걸 보면 이들 그 중국 학자들은 대북 제재가 특정 국가의 독자적 행동이 아닌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예.
또 기존의 유엔 대북 제재가 북한 핵개발을 막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예.
미국이 중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런 목소리도 높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미국 정부의 이런 대북 압박 움직임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뭐 사실 이미 여러 나라가 북한과의 관계 변화를 주고 있죠. 물론
예.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의 대북 제재 직접적인 영향이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말씀드리는 수준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예.
또 물론 기존에 북한이 핵 실험하고 또 미사일을 쏘면 수많은 나라들이 나서서 규탄도 하고 또 그 제재 결의에 동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이게 외교나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과연 주고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 그런 나라들을 이제 서서히 분명히 이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상태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나라가 저희 기자가 이렇게 취재를 해본 결과 한 12개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12개 있는
정도.
최소 확인된 예. 것만 12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다른 여러 나라들이 또 이면에서 움직이고 있을 테니까요.
예.
북한의 전통적인 동맹국으로 알려졌던 몽골 역시 대표적인데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에서 북한 선박 14척 등록을 취소했던 것도 뭐 그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베트남 60년 넘게 뭐 북한과 외교 관계를 돈독히 맺어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베트남이 제재 대상자인 북한 외교관을 사실상 추방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또 아프리카 나라들 북한과 그동안 꾸준히 관계를 계속해와서 항상 뭐 보도도 많이 됐던 나라들이죠. 아프리카 예. 우간다. 북한군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훈련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밝히기를
예.
공식적으로 훈련을 끊었고 또 이례적으로 북한 외교관을 포함한 북한 국적자 두 명의 신상까지 공개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부분들
예.
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죠.
예. 그런가 하면 또 일부 나라에서는 북한 사람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였죠. 북한이 그 4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에 미국과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아프리카 등을 돌면서 적극적인 그 대북 압박 외교를 펼쳤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외교적 조치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그 북한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한 것, 그것도 그런 그 것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먼저 그 지중해 국가인 몰타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몰타는 1971년 이후에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고요.
네.
또 북한 노동자들이 현지 건설 현장 또 의료공장 등에서 일해왔는데 이런 몰타가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 연장을 중단하고 신규 비자 허가도 더 이상 내주질 않고 있습니다.
네.
몰타 외교부는 이런 조치가 북한 정권으로의 현금 유입을 막고 또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폴란드 역시 올해 초에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입국 비자를 단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확인을 했고요.
예.
또 싱가포르도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이런 조치들은 북한의 이른바 외화벌이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겠군요.
네.
자,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이번 한 주 동안에 두드러졌던 대북 압박 외교 움직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 하원에서 잇따라 나온 북한 관련 조치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yeas are 254, the nays are 163, the bill is passed. Without objection, the motion.
네, 지금 저희들이 들려드린 현장음이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 하원의 소리였는데요. 향후 이란의 몸값 지불을 금지하는 법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찬성 254표, 반대 163표라고 하는데 일단 이 법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백성원 기자?
예. 역시 뭐 미 의회에서 나온 구체적인 법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미 하원이 이제 먼저 내놓은 건 미국 정부가 이란과 북한 또 테러 지원국들도 있습니다. 이런 예. 나라 혹은 집단에 현금 또 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막아놓은 법안인데 말씀하신
예.
대로 방금 그 254표 찬성 반대 163표라고 외치는 현장음도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예.
이게 원래는 이란만 겨냥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정부가 이게 사실 올해 초에 이란과 그 이제 거래를 했다. 그러니까 예. 항공기를 이용해서 4억 달러를 미국이 이란에 지불을 했고 이 돈이 결국은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3명을 석방시키는 데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예.
이제 그 문제가 됐었고 이 법안에 이제 북한을 포함을 시킨 거죠.
그렇군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란 건과 관련돼서 추진됐던 법안이었다가 이게 논의돼서 이제 북한도 포함이 됐다라는 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금지를 한 겁니까?
네, 현금 또 금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법입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이란의 몸값 지불을 금지하는 법 여기 이제 그 북한 관련 내용들이 포함이 돼서 개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예.
따라서 앞으로 미국 정부가 북한 정부 기관 또 북한 정부 대리인에게 현금, 수표, 어음 또 귀금속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 그런 법입니다.
예. 또 미국인 인질을 석방시키는데 돈을 쓰지 말아라.
예.
이제 이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요. 물론 특정 국가를 거론하진 않았다고 하던데 결국 이제 의회에서 행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도록 일종의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 법안에도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예. 미국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이 부당하게 억류된 미국인들 또 영주권자들도 여기 포함이 되고요.
네.
이 사람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몸값 지불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은 게 골자인데 방금 그 사회자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법안이 사실은 처음에는 마치 북한에 억류돼 있는 그 미국인들을 석방시키는데 돈 쓰지 못하게 하는 법처럼
예.
초창기에 그렇게 소개가 됐었습니다. 바로 뭐 며칠 안 됐죠. 근데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법안에 이 미국 인지를 잡고 있는 특정 나라는 명시를 하지 않은 거죠.
예.
미국 인지를 감금하고 있는 나라 그러나 뭐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특히 지금 미국에 한국계 미국인이죠. 김동철 목사 그리고 버지니아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오토 프레데릭 원비어 이렇게 두
예.
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은 물론 그 북한에 뭔가 대가를 주지 않겠다 이런 강한 의지 표명도 되겠습니다만
예.
사실 억류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혹은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예.
그 미래가 훨씬 더 불투명해진
아,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런가 하면 북한을 좀 더 직접적으로 겨냥한 그런 움직임도 하원에서 있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금융 관련 조치를 언급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 북한을 국제금융거래망에서 완전히 축출하겠다 이런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국제전자결제 시스템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런 구상인데요.
예.
법안 이름은 2016 북한 접근 차단법입니다.
예.
아,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한을 국제금융거래망에서 배제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 북한의 조선중앙은행과 또 핵개발에 연루된 다른 금융기관들에게 대금 결제를 위한 은행 간 통신수단을 직접 제공하거나 중개한 개인들을 미국 대통령이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여기서 언급된 은행 간 통신수단은 국제대금 결제에 사용되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아, 일명 그 스위프트라고 하는데 아, 국제금융거래망입니다. 아, 이 스위프트는 아, 국가 간 자금 거래를 위해서 유럽과 미국의 시중은행들이 설립한 기관인데요. 현재 200여 개국의 1만 1천여 개의 금융기관이 이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국경을 넘어서 돈을 지불하거나 또 무역대금을 결제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국제적인 금융거래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북한이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함으로써 북한의 돈줄을 막겠다 이런 겁니다.
예, 앞서서 백성원 기자가 그 미국 국무부 관리가 얘기한 그 북한의 국제 금융 접근 차단한다라는 그 발언과 관련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또 그 의원이 우리가 지금 이런 법안을 발의를 준비 중이다라고 친절하게 예고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사실 미리 예견된 법안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대니얼 러셀 차관보가 참석했던 그 바로 그 현장에서 메세먼 의원 바로 이 법안을 발의한 그 의원이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차단할 구상을 미리 밝혔습니다. 네.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하루 이틀 있다가 정말로 발의가 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통과될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겠군요.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의회와 행정부가 지금 뭐 대북 제재 움직임을 바짝 그 강화하고 있는 옥죄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한반도 배치,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내에서는 어디에다가 배치할 것이냐, 굉장히 논란이 컸었는데 경북 성주군에 있는 성주골프장으로 여기에다가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뭐 결정 과정에서 상당히 아시겠지만 우여곡절이 많았죠.
예.
한국 국방부가 그러던 중에 이제 최종안을 내놨는데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배치 부지를 경북 성주군 골프장으로 정했다. 이 확정 내용을 관련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회 국방부가 설명을 한 건데 이게
예.
사실 중간에 결정이 한번 바뀌었죠. 기억나시죠?
네.
원래 그 성산 포대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확히 79일 만에 그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사실 예. 이런 부분 그럼 왜 처음부터 좀 치밀하게 부지를 고르지 않았냐 이런 비판도 지금 또 지적도 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성주군에서도 후보지가 세 곳이 거론이 됐었는데 예. 이번에 확정된 성주 골프장도 물론 있고 금수면 염석봉산 그리고 수린령 까치산 이렇게 제시가 됐었습니다. 예. 뭐 애초부터 사실 성주 골프장이 가장 유력했었죠.
네. 그런데 처음에 성산포대로 결정이 됐다가 이제 성주 골프장으로 바뀐 어떤 부분들이 고려된 건가요?
네.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먼저 입지 조건 또 기반시설 여건 면에서 다른 후보지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성주 골프장은 해발 고도가 680m인데요. 먼저 그 배치 용지로 그 발표가 됐던 성산포대 여기는 383m인데
예.
여기보다 약 300m가 더 높습니다.
그러네요.
그만큼 그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예.
또 주변에 민가도 적고 또 진입로 등 기반 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점도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예.
한미 군 당국이 내년 말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부지 조성을 위해서 그 시간이 많이 절약된다 이런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런 점에서 성주 골프장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보입니다.
예.
또 위치적으로 보면 성주 골프장은 행정구역상은 그 성주군에 속하지만 북쪽 끝에 위치해 있고요.
네.
또 사드 레이더가 향하고 있는 김천시의 동남쪽 아랫부분과 근접해 있어서 양쪽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그 정치적 판단도 함께 깔린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내년 말까지 배치를 완료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배치가 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초기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뭐 가장 중요한 건 당연한 얘기지만 땅을 사야죠.
예.
땅을 이제 그 골프장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들이는데 또 이게 시간도 들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뭐 천억 원 이상을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국방부가 지금 한국 국방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예산을 그러니까 돈을 그대로 다 쓰는 게 아니라
예.
땅을 맞바꾸자. 그러니까 경기도 일각에 이제 군 소유들 땅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땅을 일부를 바꾸는 그런 방안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 그 배치 결정이 나고 배치 그 최종 후보 최종지가 결정이 나고 이제 한국 언론들 보도를 보니까 아직도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과정도 복잡하고 또 이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목소리도 아직 여전히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먼저 그 군사적 효용성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외교적 여파, 중국과의 갈등 이것을 그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먼저 그 군사적 효용성을 보면은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영어의 그 줄임말인데요.
네.
한반도에 배치될 주한미군의 사드는 그 적의 미사일을 종말 단계, 즉 미사일이 그 포물선을 그리다 그리면서 날아오다가 떨어지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하는 그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데요.
예.
그런데 그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측 얘기를 들어보면 사드로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탄도미사일이 떨어지는 그 종말 단계, 즉 150km 정도 고도라고 하는데요. 사거리 160km 정도로 남한을 타격하는 북한의 그 단거리 미사일은 최고 그 고도가 40k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사드로는 이런 그 북한의 미사일들을 요격시킬 수 없다. 그런 만큼 이 사드 자체가 그 북한의 공격을 막는데 적절한 무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중요한 그 반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중국의 반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그 사드 그 배치 특히 그 사드의 그 레이더가 배치가 되면 그 중국의 그 군사 시설들이 이제 그 레이더망에 들어가는 그런 면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그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경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중국의 공조를 이끌어내는데 크게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점 우려하고 있고요.
예.
또 그 한국 경제가 그 중국에 그 많이 의존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 경우 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예.
점 함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무래도 하지만 가장 먼저 넘어야 될 산이 그 배치지로 결정된 인근 지역 주민들일 텐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반응이?
분위기가 뭐 상당히 격앙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시장이 나서서 지금 그 단식도 이미 뭐 한 나흘 정도 했던 상황이었고, 원래 국방부 기조실장이 김천에 찾아가서 이 시장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만, 예. 거절당했습니다. 어차피 네. 뭐 일방적인 통보만 할 텐데 내가 만날 필요 있겠느냐 이런 입장이었고, 주민들 지금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사드 배치를 위한 모든 그 국내 이 세력들과 연대를 해서 예. 반대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예. 반면에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고요.
네, 한국 여권 또 보수 단체 등에서 그런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새누리당 보면 그 국방부가 성주 골프장을 새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북핵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위 조치가 사드 배치라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또 국민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야당도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일에 초당적으로 함께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예. 덧붙였습니다.
네. 이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을 한 게 전격적으로 결정한 게 이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직후였는데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뭐 그리고 또 그 사이에 5차 핵실험도 있었고요. 중국의 입장, 중국의 분위기 이게 어떻게 지금 흐르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예. 앞서 이 기자께서 중국의 반대 이유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었는데요.
예.
이제 완전히 부지까지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반발 수위가 더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반응이 바로 나왔는데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사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고 또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가 안전 관심사를 해결할 수도 없고 또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을 돕지도 못하고
예.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도 안 된다. 다 뭐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그 부정적 표현으로 덮여 있습니다. 물론 예. 기존에도 계속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해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틀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전날에도 중국 국방부에서 이미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예.
우린 중국의 안전과 지역의 전략 균형을 유지하도록 관련 동향을 주시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이 표현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다 라는 뭐 경고성 예. 발언이죠. 그 조치가 뭘 뜻하는지 네. 두고 봐야죠.
예, 좀 지켜봐야겠군요. 네. 중국 언론도 비슷한 분위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드 배치로 한국의 앞길에는 곳곳이 불구덩이가 생겼다. 마치 그 조선중앙통신 논평 네. 같기도 한데요. 중국의 관영 그 통신이죠. 신화통신의 논평입니다. 한국이 주변 국가들과 자국 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예.
경고를 한 건데요. 사드 배치는 한국의 민의에도 어긋나고 주변국의 전략 안보 이익도 훼손하는 행보다. 또 이미 팽팽한 긴장을 보이는 한반도 정세에 기름을 끼얹는 조치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요.
네.
사드가 배치됨에 따라 그 한국은 향후 곳곳에서 미국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불안하고 사드 배치로 남북 간 군사 대립이 한층 고조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더 불안하고 혼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전개될 사항이니까요. 저희들이 또 이제 관련된 소식이 들어오면 또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끝으로 북한 인권법과 관련된 얘기를 잠시 좀 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달에 한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시행됐고요. 그리고 또 지난 28일에 정부가 운영하는 북한 인권기록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일단 서두현 센터장의 이야기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업해서 공신력 있는 북한 인권 관련 기록을 세계적으로 생산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것이 민간과 하는 것에 약간의 차별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정부가 북한 인권을 직접 기록하는 그런 기관을 만든 거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 이제 북한의 인권 범죄 기록을 계속 추적을 해나가면 결국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인데요. 그 계기 또 배경이라고 하면 9월 4일 날 시행이 됐죠. 북한 인권법이고요. 이 법에 따라서 이제 통일부가 북한 인권 증진에 대해서 한 기능을 강화하고 또 9월 말부터 이제 예정대로 북한 인권 기록 센터와 같은 기구를 본격 운영하게 된 건데
예.
방금 그 세두연 센터장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 원래 추진은 그동안 계속돼 왔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이제 조사 기록 영역을 통일부 직제 개정을 해가지고 정부가 공신력을 가지고 조사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먼저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 기록하게 되고요.
예.
이와 함께 전반적인 북한의 인권 실태를 종합적으로 또 조사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이렇게 축적된 기록들을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로 보내게 됩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면 그 1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그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고요.
네.
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문답서, 또 서면 진술서, 또 영상 진술, 또 물품 접수를 통한 조사,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모든 그 방법들이 총동원이 되고요.
네.
또 국제 보고서 등 문헌 기록 등을 통해서 보안 조사를 함께 병행하면서 국제 기구들과도 정보를 공유해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이 밖에 그 해외 파견 노동자 등 제3국에 있는 그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현지에 가서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예.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의 뭐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겠다 이런 걸 텐데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뭐 당장 기대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떤 뭐 기록이나 또 누가 어떤 가해 행위를 했는지 그게 흔적이 남는다는 게 북한 관리들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죠.
예.
물론 간접적 효과입니다만 실질적으로도 북한 주민 인권 상황이 개선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기대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앞서 그 민간 영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10년 넘게 관련 자료가 축적이 쭉 되어 왔었습니다.
예.
북한 인권정보센터 그동안 많이 소개가 되어 왔던 단체인데 여기 북한 인권 기록소가 있습니다. 여기 포함된 북한 인권 관련 그 침해 사례가 무려 10만 건이 넘는다고
예.
하고요. 앞으로 과연 이 정보를 이 정부 차원의 북한 인권 기록센터와 어떤 식으로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현재 뭐 그런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게 한국 통일부 설명이고요.
예. 뭐 당장 북한은 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네요. 극악한 대결 본색을 드러낸 기구 개편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그런 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만큼 그 인권 문제 북한이 뼈 아프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북한은 한국의 북한인권법도 이 법에 따른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 등 모두 북한에서 자행되는 끔찍한 인권 유린에서 비롯됐다. 이런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최종 보고서 등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북한은 이를 전면 거부하고 있고요. 또 인권 개선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은 한국을 비난할 게 아니라 자국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포커스 함께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이번 한 주간 이어진 대북 압박 조치 움직임 살펴봤고요. 또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장소를 최종 결정했죠. 그리고 북한 인권 기록서도 서울에 문을 열었는데요. 관련된 소식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백성원 기자, 이현철 기자였고요. 진행에는 박형주였습니다. 뉴스포커스 이번 주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